고린도전서 47번 메시지 이스라엘의 예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한 단락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고린도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 역사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성경은 두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예표이고 교회 역사는 예표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와 그림을 보게 되며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역사의 예표요 그림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5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언급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체험했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또한 우리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락인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예표로 취하고 있습니다.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대한 예시. 우리가 만일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이 왜 다시 예표인 이스라엘을 언급하는가를 이해하려면 9장이 바울 자신의 인격에 관련된 삽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러한 삽입의 계속이라는 사실은 10장 1절에 있는 이름으로라는 단어에 의해 입증됩니다. 이 단어는 뒤따라오는 것이 앞에 있는 것들의 계속이요 설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장은 9장의 연속일 뿐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로 사용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경주에 대한 부연된 정의입니다. 9장 끝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길을 달리라고 명령하고 10장에서는 이러한 경주의 길을 달리는 예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달리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의해 예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달렸습니다. 그들이 이 여정을 마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순수하고 신실한 자의 모형으로 제시함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과 한영됨을 실행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순수하고 신실하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모방하고 나를 모형으로 취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과 한영되기를 격려한다. 이것은 너희로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여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을 돌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몸을 합당하게 귀히 여긴다면 합당한 방법으로 먹고 합당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손상시킬 것이다.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을 파괴할 것이다. 바울이 먹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생명과 영적인 이해로 충만하다.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과 한 영이고 생명주는 영으로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인 모형으로 제시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극적인 모형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여 그들이 오직 적극적인 모형인 자신을 모방해야 하며 소극적인 모형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음. 10장 1절과 2절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르기를 이라는 말씀은 9장 24절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언급합니다. 그 말씀은 모두 유월절을 누렸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 땅을 떠난 때로부터 경주 안으로 들어가 경주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헬라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하나의 큰 가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1절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 믿는 이들과 함께 함을 예표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취할 때 즉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데 이는 마치 구름기둥이 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인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모두 모세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침례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경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즉 좋은 땅에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왕국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그분의 표현인 교회와 함께하는 왕국을 소유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구름 안에서는 그 영 안에서를 상징하고 바닷가운데서는 물가운데서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물 안에서와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닷가운데서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영과 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영과 물이 둘 다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구름은 영을 상징하며 이것은 생명에 관계됩니다. 바다는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침례는 생명과 죽음 둘 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출생하도록 옛 창조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음.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 동안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인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심. 4절에서 바울은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음료는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의 만유를 포함한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위해 우리는 모두 만유를 포함한 영 이외에 어떤 것도 마시지 말고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따랐던 영적인 반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적인 따르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생수를 흘려보내려고 갈라지고 쪼개어진 반석은 물질적인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믿는 이들의 갈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매맞아 갈라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인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믿는 이들을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담대히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물질적인 반석이 영적인 반석이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주로 머리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물질적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은 물질적이었습니까? 영적이었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물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적인 반석에 대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며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 안으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눈에는 그것이 영적인 반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흑백의 문자를 넘어서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물질적인 반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반석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사람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음성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흩뿌려진 바 됨.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심. 1절부터 4절까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언급하지만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흩뿌림을 당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지면을 따라 흩뿌려졌다는 것, 즉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지면에 넘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16절과 29절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오직 둘,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좋은 땅 안에 있게 될 것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과 야곱의 몸들이 또한 가나안 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며 이기는 자들로서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흩뿌려졌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은 합당한 매장이나 장례식도 없이 광야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만도 2,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 지면을 따라 흩뿌려졌고 그들의 몸은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피상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을 듣지 말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심지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흩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실수 때문에 죽었고 미리암은 그녀의 반역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노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에 반하는 심각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사랑했고 그를 친밀한 친구로 여겼지만 그분의 행정을 위해서 그분은 모세가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행정에 반하는 무엇인가를 했고 주님은 자신의 행정을 지속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 가운데 세 지도자들, 즉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예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 또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표로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6절에 있는 또한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인들이 악을 즐겨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탐욕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예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또한 신뢰들, 즉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사실의 상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의 예표로 취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5장과 7장과 8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로 체험했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좋은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기서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설명된 대로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속을 받았고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되었지만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에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안으로 이끌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즉 우리가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하도록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특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됨. 7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치게 먹는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여기서 사도의 말씀은 고린도인들이 어떠한 분별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또한 우상 숭배와 다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가집니다. 우상 숭배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했을 때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것은 오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뛰노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긴 주말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놀이, 즉 갖가지 오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도 우상 숭배의 실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예배에서 볼 수 있는 음악과 연곡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집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단지 오락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노래하는 것이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간음을 행함. 8절은 계속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간음은 우상 숭배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들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서와 같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악이 역시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5장에서 10장까지에 걸쳐 다루어진 주요한 것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쓰러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흩뿌려지는 것, 즉 죽임을 당해 지면에 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러진 자들은 합당하게 매장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광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를 시험함.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극도로 노력하는 것, 즉 시험에 내는 것, 철저하게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의하면 주님을 시험한 자들은 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원망함. 10절은 말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사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즉 그들은 죽어서 땅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10절에 언급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그에 대해 원망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한 예표들. 11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러한 일이 저희에게 예표로 일어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고 합니다. 다시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예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표들은 우리의 경계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계는 경고를 암시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해 말합니다. 말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성취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신약, 즉 주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그의 두 번째 오심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관한 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시대의 다음에는 왕국시대가 있는데 그때에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위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시대인 이 시대는 말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다 은혜 시대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여전히 너희에게 경계가 되는 예표이다. 너희가 이러한 예표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이러한 경고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예표가 더 이상 너희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함. 1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경계에 기초하여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넘어져 죽을 위험이 없이 견고히 선줄로 생각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실패한 이스라엘 자손들, 즉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고린도인들은 주님의 몸을 범하여 넘어져 죽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굳게 선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11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의 문제에서 주님께 죄를 범한 자들은 약하고 병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죽는 어떤 신약에 믿는 이는 넘어지는 자이다. 바울은 죽었지만 패배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자들로서 죽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나 세상이나 육이나 정욕이나 사탄이나 혹은 악한 것으로 인하여 패배하여 죽는 것은 광야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야에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바울의 경고는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포된 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의의 말씀 대신에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실행하도록 격려하는 사탕발림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편적인 시험.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편적인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견디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편으로 우리가 넘어져 죽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게 조심할 것을 가리키는 바 12절에서 주어진 경고의 계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미쁘심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의 말씀은 앞절들에서 주어진 강한 경고 다음에 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이나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구절은 우리가 받는 시련이 어떠한 것이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여기서 괴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출되고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악은 사고들과 같은 괴로움을 포함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경들에서 구출하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시험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0장 13절에서 바울은 괴로움이나 시련들이 아닌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고린도인들에게 위안과 바로잡음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시험이 너무 강하여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시험 외에는 그들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험당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인해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시험받을 책임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